계속되는 베드로의 서신들도 그렇지만 야고보 역시 주님의 재림을 마음에 두고 주는 권면들로 봐지는 것은 바로 앞에서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7절이나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는 8절, 또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는 9절, 모두 긴박한 마지막 때를 강조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바울 사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1세기에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한결같은 긴박감을 가지고 신앙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은 핍박을 인한 어려움을 길이 참으라, 길이 참고, 오래 참의 본으로 삼으라, 인내를 본삼으라고 주로 믿음 때문에 만나게 되는 어려움에 대하여 스스로 참고 인내해서 감당하라는 그런 소극적인 권면을 주었습니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런 것들을 기도로 하나님께 가져가 해결받으라는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여기에 구체적인 문제들과 인내에서는 욥을 모범으로 제시했다면 적극적인 기도의 모범으로 엘리야를 들어 해결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야고보는 이미 1장 5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당부한 바 있지만 여기서는 좀 더 구체적인 사안들을 들어서 해결받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해결받아야 할 사람들은 13절에 보는 대로 너희 중에, 14절에도 너희 중에, 19절에도 너희 중에 신앙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해결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각자의 형편에 따라 당부하는 내용이 다른 것도 특징입니다. 고난당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 병든 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에게 사안에 맞는 신앙적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즐거워하는 자를 함께 거론한 것은 삶의 나눔이라는 영적인 교제를 당부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비록 믿음으로 어떤 상황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인간적인 노력이 앞서고 그러므로 해결을 놓칠 수도 있지만 적시적소의 당사자는 물론 교회의 구성원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마음과 힘을 합한 믿음의 기도는 더 힘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이런 서로 함께라는 과정에서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함께 사죄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그것을 위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라는 보다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미혹을 받아 바른 신앙에서 떠나 옳지 못한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있었던 것 같고 이런 일은 성경이 경고하는 대로는 마지막 시대에 더 빈번할 것이라는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결국 진리를 따르는 데서 돌이켜 어둠을 따라가는 것은 그 결과가 멸망과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누가복음 15장 24절의 아버지의 감격처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는 감격을 나눌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곳에서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도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는 언약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3절에서 15절입니다. 여기서 고난당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 병든 자 어떻게 해야 될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은 모든 일상에 일어나는 어려움을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해결을 구하는 것은 신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바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가까이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 15절에 라는 귀중한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바울은 권면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자신의 경험의 뜻 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질병은 에덴에서 범죄한 이후로 사람을 괴롭게 하는 가장 흔한 고통입니다. 그것은 어느 때나 어느 장소 사람의 인종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할 뿐 아니라 허락된 생명의 연한을 줄이기까지 하는 악순환이 사람의 사회에 계속되어 왔고 주님의 오심의 징조가 자주 나타난 이때에도 또 신앙의 사람들이라고 그냥 놔두지를 않습니다. 예수도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도 많은 사역의 대상이 되었지만 주님께서 자주 들리셔서 쉬셨던 가정인 나사로까지 병들어 죽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요한복음 11장 3절입니다. 하소연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병들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13절이 먼저 그랬는데 먼저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하는 것은 가장 일반적이면서도 자연스러운 당부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란 온갖 어려운 처지에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비극의 총체 같은 낱말 중에 하나가 카카오 파데오라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건 이런 처지에 있게 되면 두 손을 놓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은 어쩌면 평소에 기도가 부족했을지라도 고난당함으로 더욱 기도하게 되는 데서 고난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불행만은 아닙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13절 하반절인데 즐거워하는 자, 유디메오라는 말은 이 신약성경에 딱 여기하고 사도행전 27장 22절 25절에 바울사도가 로마로 끌려가는 배전에서 만난 풍랑 속에서 안심하라 하는 말로 번역되는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유쾌하고 기쁘며 즐거울 때 해야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찬송이라는 확인입니다. 이 구절의 앞뒤를 정리하면 복잡하지 않게 이해하는 것이 고난은 기도하게 하고 즐거움은 찬송하는 것이라는 공식이 됩니다. 특히 여기 찬송은 쌀로 털을 뽑다, 활을 시위를 당기다, 악기의 현을 뽑다 라는 동사입니다. 찬송에 있어서 이 쌀로는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하는 에베소서 5장 19절 하반절이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골로새서 3장 16절 하반절라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퉁겨서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당부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연주시키는 노래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기를 쓰지 않는 거지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 14절입니다. 이제 앞에서 말한 고난당한 자의 보다 구체적인 상황을 들어서 기도할 것을 가르칩니다. 물론 1세기나 어느 시대나 또 어느 나라에 질병이 없는 곳은 없었겠지만 역시 같은 질병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다른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질병에서도 병원의 치료와 요행만을 기다릴 수 있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의 병든 자는 앞에서 이미 본 대로 기도하게 만들고 공동체로 하여금 더불어 기도하게 만드는 결속의 상황을 만들게 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는 것은 신앙의 세계에도 병든 자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표현입니다. 앞에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했던 것처럼 말이죠. 병든 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데 여기 표현 그대로 장로들, 프레스뷰테로스의 복수, 프레스뷰테루스, 손위의 장로, 원로라는 말인데 신앙이 깊은 연장자들을 청하라는 표현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장로들의 기도만을 들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또 우리 교회는 심오하는 장로가 없기 때문에 기도를 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장로는 그냥 직분으로서의 장로가 아니라 신령한 영적인 연장자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사실 아무리 장로의 직책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올바르지 못하고 깊지 못하면 그런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미국의 예를 보면 병든 가정에 전도자가 힘방을 하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그 교회에서 자라서 신앙을 봐왔던 세워진 장로들, 그분들이 와서 기도해 주는 것을 더 바랍니다. 그럼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에만 치료를 맡기라고 하는 것이 아님을 보는 것은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4절 하반절 하는 내용이 그것이죠. 성경에서 포도주가 소독제로 사용되는 것이나 기름을 바르는 것은 상처를 치료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겁니다만 이사야서 1장 6절이고 비슷한 내용은 에스겔서 16장 9절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비유하는데 태어났을 때 거둘 사람이 없어서 피투성이로 몸짓하는 것을 피를 닦아주고 기름을 발랐다고 하는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도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누가복음 10장 34절 상반절의 한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오늘에 와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인 의수를 말하는 것이라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바로 치료의 방법이죠. 물론 구약 성경에서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역대하 16장 12절에 비신앙적인 내용들도 지적되고 있지만은 병든 자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자세로 의수를 사용하면서도 신령한 신앙의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들을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15절 했는데 1장 6절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한 바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든 의심하며 구하는 것은 응답을 기대할 수 없다는 가르침을 준 바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방법들에도 불구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요즘도 진실된 의사들은 물론 신앙인들이겠죠. 자신들이 최선을 다할지라도 병이 치료되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만드신 하나님의 영역으로 돌립니다. 우리 몸은 자가적인 치료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고백이죠. 결국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고 할지라도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에도 불구하고 치료의 최종적인 결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15절 하반절인데 동서양을 막론하고 병을 죄와 관련 짓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여기에서도 병든 자를 말하면서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라는 가정법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사람의 친구에게 매여온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공간복음에 다 기록되고 있죠.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이라든가 그런 표현도 있고 질병 자체가 죄의 결과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에덴에는 질병이 없었다고 보는 거죠. 범죄 이전에. 모든 질병이 죄의 직접적인 결과라는 데는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성경적인 견해입니다. 이러한 신앙적 원리는 나면서 시각장애자였던 사람을 두고 나누는 제자들과 예수도와의 대화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죄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 부모니까? 요한복음 9장 2절에 일반적인 견해로 병은 특히 시각장애자 같은 심각한 것은 죄의 값이라고 이렇게 대한민국 사람들도 대개 불신자들은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뭡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합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상반절이죠. 물론 병들므로 자신을 돌아보고 온전치 못한 것을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병도 영육의 회복에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절망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두 번째로는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의인의 간구하는 힘이 크다고 여기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한 지체에 병든 것이 교회 전체에 미치는 바람직한 역할과 과거 불신의 아방의 시대에 하늘 열고 닫았다는 엘리야를 기도 응답자의 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야의 기도 응답은 과거 역사 속에서의 내용과는 조금 다른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쓰여진 성경이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다른 예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16절인데 앞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나면서 시각장애자로서 주님께 고침받은 사람이 오히려 기도에 대해서는 바리새인들을 가르치고 교훈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요한복음 9장 31절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죄 없는 경건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병든 자의 치료를 위해서 모여온 신앙의 지도자들조차도 병든 자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에 죄를 서로 고백하게 되는데 여기 고백하다라는 말은 스스로 죄를 밖으로 실토하거나 털어놓는 행동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공동체의 신앙의 행위는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교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앞구절에서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15절 하반절에 하는 병든 자의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의 병들미 함께 기도하는 지도자들까지도 더욱 경건하게 만드는 복된 계기가 되는 것을 봅니다. 역시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로마서 8장 28절의 사실적인 검증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17절에 그랬습니다. 죽지 않고 곧바로 하늘로 승천한 신령한 불의 선지자라고 하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와 전혀 다름이 없는 꼭 같은 사람이었음을 먼저 인정하고 여기서 야고보가 전달하고자 하는 교훈은 그렇게 신령하다는 엘리야조차도 우리와 꼭 같은 사람임에도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확실히 받았다면 우리의 기도도 확실히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라는 17절의 내용은 구약성경에 이 기록을 하고 있는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8장 46절의 기록의 내용과는 조금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뭄은 엘리야의 기도 때문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징벌로 있게 된 것을 열왕기상 17장 1절에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는 내용으로 볼 때 엘리야가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된 형벌로 나타납니다. 특히 엘리야의 이야기에서 3년 6개월 동안이라는 정확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 주님께서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의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더대 누가복음 4장 25절에 라고 사렙다의 한 과부의 믿음을 칭찬하는 것으로 말씀하실 때 3년 6개월이라는 정확한 기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뭄이 끝나갈 무렵에도 다시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는 대로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에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는 기록을 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는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하였지만 역시 직접적으로 기도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본 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신 것인데 엘리야가 기도한 내용의 기록이 있기는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열왕기상 18장 42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 스스로 보기에는 홀로 남은 경건한 엘리야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이고 그럼에도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엘리야를 사용하신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중보자로 세우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달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동일하게 사용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19절에서 20절입니다. 돌아서게 해야 할 미혹된 자에 대한 자세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모든 실제적인 믿음을 격려하는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건전한 진리에서 미혹된 자를 그 잘못된 데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 그의 영혼을 구원하는 귀중한 역할임을 증거하지만 이거 역시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죠. 오히려 바울은 건전하지 못한 사람들과는 사귀지도 말라는 당부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주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4절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도의 육신의 형제였던 유다는 이런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귀중하다는 사실을 다루고 있죠.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유다서 1장 23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19절 했는데 야고보는 마지막 권면을 주기 위해서 다시 친근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아직 성경이 개인에게 주어지지 않은 1세기에는 복음을 받고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교나 건전하지 못한 신비종파나 당시에 인기를 얻고 있던 철학적인 성향으로도 유혹을 받는 일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한 신앙적 체계가 완성되어 주어진 성경이 개개인에게 주어진 이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적지 않은 것을 보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진리에 든든하게 선다면 미혹되는 일이 없이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이지만 그렇지 못했던 것이 성령의 충만한 시대였던 1세기의 교회의 또 다른 모습이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기 미혹되다라는 말은 플라나우, 길을 잃게 하다, 미혹하다, 빗나가다, 방황하다 이런 의미들을 가집니다. 어떤 이유에서나 진리를 떠나서 빗나가서 영적으로 방황하는 상태를 이르는 말인데 안타까운 일이죠.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20절에 이제 그랬습니다. 앞절의 조건적인 가정에 대한 실제적 결과를 당부합니다. 진리에서 떠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있는 상태로 버려진 죽음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다시 진리로 돌이킬 수 있다면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죽음에서 이렇게 세우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5절 하반절에서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하였던 것처럼 여기 말미에도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20절 하반절에 함으로써 역시 구원과 사죄를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의 관계임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신앙하면서 질병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 교회 기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 교회에서 가장 부러운 것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배에서도 광고를 맨 먼저 합니다. 기도를 요청하는 것을 함께 그 요청받은 기도를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음 순서를 진행합니다. 근데 어느 교회나 그래요. 제가 17교회를 가봤지만은 어느 교회나 반드시 성경 공부를 먼저 하고 그리고 모여서 예배를 하는데 광고를 합니다. 기도가 필요한 분이요. 어떤 분은 아 우리 아버지가 암으로 입원해 있고 수술이 언제 왔는데 그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 교회에서. 근데 어쩌면 성경을 그대로 따르는 거지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부끄러워하거나 또는 안타까워하는 그냥 안타까움을 끝내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말 미국에서 볼 때 제가 부러운 것이었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 경건한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고 응답이 있을 것이고 내가 즐거울 때도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영적인 나눔입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를 구원으로 이끄심에 반드시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거듭난 구별된 사람들을 엘리야와 같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엘리야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바로 승천하였지만 그도 역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진 사람이었고 그러므로 엘리야는 누구며 오늘 나는 누구인가 라는 교만보다는 경건의 확실성을 가져야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서 떠나 있으면서도 진리에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예로 진리를 외쳐도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들은 진리를 행하려 하거나 또 그런 자리에서 떠나려고 하질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들을 진리로 불러들이는 일이 일색이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바른 진리에 견고히 서서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을 때 그들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입장에서도 우리 각자의 신앙이 엘리야와 같은 경건한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엘리야는 아닐지라도 엘리야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직접 응답을 주시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